만약 여러분의 팔이 부러졌다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주 깔끔하게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뼈가 어긋난 그 하얀 선이 딱 눈에 보이니까요.
네, 아주 명확하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본성 혹은 막 붕괴 직전에 놓인 어떤 국가의 상태를 엑스레이로 찍으려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화면이 엄청 탁하게 나오겠죠?
맞아요. 우리는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진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탁한 화면을 꿰뚫어보는 뭐랄까 2800년 전의 영적 MRI와도 같은 텍스트입니다.
와, 영적 MRI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사실 뼈의 골절 같은 건 이분법으로 쫙 나눌 수 있지만 영혼이나 사회의 붕괴는 훨씬 더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나를 존 오스왈트 박사님의 이사야 1장 강의안이 바로 그 복잡성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성경 내에서 가장 완벽한 신학적 요약본이자 선지서들의 왕자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해하기가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종교적 해석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너무 지루하죠.
맞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의 정수를 딱 뽑아내서 그 지정학적 위기나 인간의 본성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사실 오스월트 박사님이 고대 문헌 읽는 걸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시더라고요.
아, 그 연애 편지 비유 말인가요? 길거리에 떨어진 편지를 주었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면 그냥 종이쪼가리라는?
네, 맞아요. 근데 그 편지가 1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는 걸 아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와, 1차 대전 참호 속이라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소라는 평범한 문장조차 완전 목숨을 건 절절한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들이 처한 극한의 상황을 이해해야 텍스트의 진짜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심장박동. 그래서 그 맥락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기원전 8세기 중동의 그 지정학적 체스판으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원전 739년에서 701년 사이인데요.
제가 강의안을 보니까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숨막히는 공포 그 자체더라고요.
오스월트 박사님은 아시리아 제국을 풍선에 비유하시거든요.
풍선이요?
네.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이 군사 독재 국가가 강력하고 잔혹한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풍선처럼 막 팽창을 하는 거예요.
아, 주변국을 다 집어삼키면서요?
반대로 약한 통치자가 등장하면 일시적으로 슉 수축하고요. 근데 이 시기에는 300년에 걸쳐서 점점 더 강력한 독재자들이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풍선이 완전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타겟은 세계 무역의 심장부였던 이집트였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지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시리아가 이집트로 가려면 지중해랑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낀 아주 좁은 땅을 무조건 지나가야 하더라고요.
네, 너비가 겨우 100마일밖에 안 되는 길목이죠.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던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걸 보니까 솔로몬 왕이 과거에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이유가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죠?
비유하자면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향하는 I-75 고속도로 전체를 딱 틀어막고 유일하게 톨게이트를 세워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와, 정확합니다. 그런데 당시 톨게이트 상황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아, 통행료만 내고 가는 게 아니었나요?
아시리아는 그 고속도로 자체를 아예 아스팔트로 밀어버리려 했거든요.
세상에.
이집트로 가는 진군로를 확보하려고 시리아, 이스라엘, 유다 같은 작은 나라들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한 거죠. 이게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기였습니다.
와, 숨이 턱 막히네요. 당장 내일 생존도 암담했을 텐데,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학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기묘한 도약이 나오잖아요.
네, 당장의 파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5년 뒤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서 이건 이사야 혼자 쓴 게 아니다, 여러 명의 저자가 덧붙인 거다, 이런 다중저작설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현대학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면 150년 뒤 바벨론 포로기랑 귀환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학자들은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다 일어난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이사야 이름만 빌려서 쓴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오스월드 박사님은 이 주정을 아주 재치 있게 쳐내시더라고요. 그 영국 속담을 인용해서요.
아, 낙타는 위원회가 디자인한 말과 같다는 농담이죠.
네. 그 비유 진짜 너무 웃기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위원회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듯 디자인하면 말처럼 날렵한 동물이 아니라 낙타처럼 이상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데
있잖아요.
완벽한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400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위원회들이 돌아가며 덧붙였다면 어떻게 이런 치밀한 유기적 구조가 나오겠느냐는 반박이죠. 오히려 초월적인 존재가 이사야 한 사람에게 통일된 비전을 줬다고 보는 게 텍스트의 일관성을 설명하는 데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낙타와 위원회라 진짜 잊히지 않네요. 자, 지정학적 상황을 짚어보니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통 아시리아 같은 거대한 적이 쳐들어오면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치지 않나요?
우리의 적은 아시리아다 하면서 단합을 해야 맞죠.
네, 그런데 이사야는 손가락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로 확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을 우주적인 법정의 피고석에 강제로 앉히잖아요.
여기서 이사야서 1장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환상, 그러니까 비전으로 시작한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환상이요?
네. 논리적인 메시지는 청중의 거리를 두고 방어할 수 있지만 환상은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로 청중의 멱살을 잡고 상황 한가운데로 훅 던쳐놓거든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우주적 규모의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재판정에 세우면서 배심원으로 부르는 대상이 좀 이상했어요. 보통 인간, 장로나 왕을 부르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불러요.
그게 우주적 창조 질서 맥락에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일까요?
글쎄요, 너무 커서.
사실 그들이 우주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반항하지 않거든요.
아, 태양이 갑자기 오늘은 남쪽에서 떠야겠다 이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묵묵히 완벽하게 창조 질서에 순종하니까요.
와, 완벽한 기준점으로 하늘과 땅을 세운 거군요. 반면에 그 피고석에 앉은 이스라엘 기소 내용은 진짜 적나라합니다. 자료 보니까 이스라엘은 당나귀보다도 멍청하다고 직설적으로 꼬집으셨더라고요.
소와 당나귀도 주인의 여물통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생존과 번영의 근원을 완전히 망각했다는 뜻이니까 고대 사회에선 최상급의 모욕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도움이 오로지 내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면서 주인의 여물통을 모르는 당나귀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망각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심각한 반역으로 이어지는데 히브리어의 세 가지 죄의 개념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오, 세 가지요?
첫째는 하타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죠.
다트를 던졌는데 실수로 관역 밖으로 날아간 그런 건가요?
네, 의도치 않은 도덕적 실수나 연약함이죠. 두 번째는 아본인데 이건 타겟을 빗나가게 만드는 내면의 뒤틀림을 뜻해요.
아, 다트 날개 자체가 휘어져 있어서 아무리 잘 던져도 계속 빗나가는 본질적인 결함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성적인 거짓말 습관 같은 악습이죠.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가 패시아입니다.
패시아요?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다트 게임으로 치면 관역을 보고 다트를 꺾어버린 뒤에 심판 얼굴에 집어던지는 행위예요.
헉, 심판 얼굴에요?
네, 도덕적 한계선을 명확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밟고 넘어가는 오만함. 이스라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고한 거부와 반역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관역을 부정하고 반역하다니 그 결과가 텍스트에 아주 생생하고 끔찍한 운요로 나오잖아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 흘리는 사람.
그리고 또 수확이 다 끝난 겨울철, 오이밭에 덩그러니 남겨져 무너져가는 원두막으로도 묘사되죠.
맞아요. 그 앙상한 모습. 근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 신이 화가 나서 자비를 배신한 백성을 임의로 폭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가장 흔한 오해죠. 오스월트 박사님은 이게 신의 변덕스러운 폭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라고 명확히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다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중력을 거스른 대가죠. 생명의 근원인 질서를 끊어내면 필연적으로 영혼과 사회가 멍들고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뛰어내려놓고 왜 바닥이 날 때리냐고 원망할 수 없는 노릇이네요. 그럼 대체 이스라엘은 누구를 저버렸길래 이런 파멸을 맞았을까요?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신의 두 가지 호칭이 있던데.
네, 첫째는 만군의 주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늘의 군대를 통수하는 자를 의미하죠.
아시리아 군대가 몰려오는 공포 속에서 진자 군대의 통수권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는 뜻이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많은 천군을 부를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요.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근데 두 번째 호칭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성경에 31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만 26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대 이교도들도 자기들 신을 거룩하다고 불렀잖아요. 대체 뭐가 다른 거죠?
이교도들에게는 거룩함이란 그냥 제의적으로 깨끗하거나 압도적인 권력, 힘을 의미했어요. 도덕성이 전혀 없죠. 황금 덧씌운 통나무 조각일 뿐이거든요.
아, 힘이 곧 거룩합니다.
네. 하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거룩함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자 사랑, 정의, 진리라는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종교의 구조 자체를 힘에서 연민과 정의로 완전히 재정의한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들이 한 행동이 진짜 놀라웠어요.
네, 그들은 정의를 회복하는 대신 화려한 종교의식에 미친 듯이 매달렸죠.
그러니까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기서 강하게 반문해 볼게요. 자료를 보면 신이 수양의 피와 재물에 질렸다, 구역질이 난다고 분노하십니다. 아니, 재물은 레위기에서 신 본인이 직접 명령한 거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 화를 내시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완벽한 모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종교의 본질에 대한 핵심이 나옵니다. 종교적 의식 자체는 사실 마음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상징이어야 하거든요.
상징이요? 안에는 텅 비었는데 겉에 화려한 포장지만 싸서 들이밀고 있다는 건가요?
네. 게다가 그 텅 빈 상자 안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6일 동안 고아와 과부, 즉 약자들을 억압하고 악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7일째의 경건한 표정으로 종교 행사에만 참석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류와 엄숙한 집회를 견딜 수 없다는 가장 뼈아픈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도덕적 행동이 결여된 위선적 종교의식을 신이 얼마나 혐오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평일에 남착 취하다가 주말에 거룩한 착하는 위선, 신이 역겨워하신다는 거네요? 그럼 종교적 위선마저 거부당했으니 남은 건 완벽한 멸망뿐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러 보이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은 끊임없이 심판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교차 패턴을 보입니다.
아, 심판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신이 이스라엘을 용광로의 잿물로 끓이겠다고 하신 건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서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한 재련 과정이에요.
와, 불순물을 빼는 고통스러운 공정.
네, 심판은 신의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정결함과 구속이 진짜 목적이죠.
아,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나무 비유가 이해되네요. 이교도들의 교만한 나무들은 다 베어지겠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진 후 회개한 자들에게는 신이 다시 생명을 줘서 싹이 트고 단단한 나무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관론에 취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헉, 경고가 또 있나요?
네, 자료 마지막에 나오듯 이사야는 위대한 약속 직후에 항상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부서질 것이다 라며 차가운 현실로 청중을 끌어내립니다.
회개 없이는 그 좋은 약속도 다 소용없다는 무서운 경고네요.
맞습니다. 실천적 정의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뜻이죠.
와, 오늘 우리 진짜 깊은 여정을 함께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 1잔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원전 8세기의 낡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죠.
그렇죠.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본질적인 도덕성이나 약자 보호 같은 책임은 외면한 채 그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어떤 현대판 헛단 재물을 바치고 있진 않나요?
뼈아픈 질문이네요.
겉으로 화려한 이력서나 SNS의 엄숙한 포스팅 뒤에 진짜 우리의 원두막은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만의 심층 탐구 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당신의 원두막은 안녕하십니까?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앎에 대한 갈증을 채워드리는 깊은 논의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